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381년 4세기 때지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발표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 교회의 속성, 교회가 네 가지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발표가 됐어요. 교회는 첫째로 하나가 되는 연합성, 교회는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파가 있지만 다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가 되는 연합된 교회, 그것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것도 역시 미국에 있는 교회나 러시아에 있는 교회나 일본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도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종에 따라서 그건 교회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도성이라는 말은 사도적, 다시 말해서 사도스러운 사도들과 같은 신앙,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행실, 이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해서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은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어요. 하나가 되는 연합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고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보편성을 가져야 되고 보편성을 갖는 교회는 역시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 거꾸로 말해서 네 개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2회기 지난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102회 총회가 열린 자리에서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정하고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과 세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거룩과 세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연결했는가?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데시라고 합니다. 카다시라는 말. 또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읽어요. 하기오스. 카다시라는 말과 하기오스라는 말은 set apart, 분리한다, 나눈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특별히 따로 띄어놓는다, 따로 띄어놓는다, 분리한다, 혹은 선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인데 세상과는 다른 것,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 그걸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교회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한 교회 그랬는데 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카버넌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리고 저라는 다윗에게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언약이 똑같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백성, 베드로서의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머리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만일 몸이 머리와 떨어져 있다면 그건 목 날아간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공동체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혹은 아래로는 세상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섬긴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 이해인데 세상을 악하고 더럽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안 그랬어요. 이미 빛입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론을 말할 때 visible church, 보이는 가견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두 종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나 보세요. 이것은 두 개의 교회도 아니고 이원론적인 교회 이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이건 인비지블 교회예요.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 있어요. 예수와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상황,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들, 거듭난 백성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인비지블한 이 교회가 오늘 우리와 동시에 가견적 교회,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적이고 조직과 모든 것을 하는 유기체적인 그는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투쟁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왜? 죄가 많은 세상과 전쟁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최후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두 번째로 교회의 선교의 대상이다.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선교적 대상이다.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증거를 합니다. 예배, 교육, 증거, 이것이 세 개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온 선택된 백성들이,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교회는 들어와 있는 그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바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세상을 향해서는 증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예수를 믿자 하고 증거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하고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육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선지자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 직분을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사장직이라는 말은 질서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소망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교회는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대신 지은 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제사장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기도하듯이 교회는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게 될 때 이 책임을 교회가 지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런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소금과 빛의 책임을 못 감당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직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왕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게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잘 지키는데 이 질서를 지키려면 권징이 필요하지요. 우리 장로교회 권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권징을 하되 때려서 죽기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권징은 사랑의 권징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봉사, 질서 봉사, 특별히 자비 봉사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증거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힘이 아니에요. 권력의 힘도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왕적인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연합기구가 너무 산산조각이 났다. 한기총회 있는데 무슨 한교연이 있고 한국교회연합이 있고 또 무슨 요즘 지도자연합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대표기관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가 되어야 대통령에게 교회 목소리는 이것입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일을 이루지 힘이 없지 않는가 갈라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오히려 주사바늘로 힘이 있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을 찔러서 바람을 빼서 떨어뜨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힘 있는 사람 힘을 쓰면 안 돼요. 교회는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다시 말해서 제왕적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위임 목사, 위임, 내가 위임식을 했다, 위임을 했다 하면서 위임을 아주 자랑해요.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받은,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위임받은 것이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대리적으로 하는 거죠. 대리적.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위임 목사 혹은 위임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적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잘못됐어, 틀렸어, 그것 따지기 전에 교회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심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에요. 교회는 심판적이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그렇게 안 해요. 믿어라 그러지,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권위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중보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신분의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김씨, 이씨의 아들들이, 딸들이 김씨, 이씨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신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더 좋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기능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된다. 신분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김집사 이제 겨우 집사가 말 안 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은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론적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 알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비가 와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장마가 지니까 다 사람들이 수장을 잃을 때 노아의 방주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분명히 물속에 있어요. 그러나 방주에 구멍이 뚫리질 않아요. 그래서 방주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산 위에 있지 않고 저 절간처럼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곳을 남이 안 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가운데 있고 마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는 악하고 많은 세상은 악으로 꽉 차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변화산 혹은 헐몬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다볼산이라고도 하는 곳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변화산상이에요.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구절에서 내려오실 때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뭘 하셨는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로 올라가는 거룩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듯이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교회에 올 때마다 체험해야 돼요. 동시에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통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 그것은 교회가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같은 가치관,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항상 거룩한 방주처럼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누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네 개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로스, 남녀의 사랑, 정욕을 가진 남녀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친구, 우정, 친구의 사랑, 필로스 혹은 필리아의 사랑, 친구의 사랑, 가족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혹은 친척을 사랑하는 것,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요. 스톨게.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위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위대한가? 에베소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까지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The greatest love,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에베소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할 수가 없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고 너무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다 말이에요. 일본의 아리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아낌없이 주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낌없이 빼앗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깊이 사랑할수록 빼앗어서 독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김없이 빼앗어서, 이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남김없이 빼앗아, 다시 말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남김없이 빼앗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아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흰 갑에 자기를 주는 것. 대가를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울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도 주고 잠잘 집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고 가족도 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아름다운 것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은 바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only begotten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모노게네스라고 헬라말로 읽어져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어요. 유니크네스, only son이 아니에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특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이건 독특한 관계다. 독특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은 없고 그와 동등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목사님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집도 사줬어요. 자동차도 사줬어요. 민크코트도 사줬어요. 내 월급 봉투 100% 다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사람 말 맞아요. 그걸 다 맞아요.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다 준 건 사실인데 자기를 주질 않았어요. 자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 게 아니지요. 결국 자기 이권을 위해서 준 거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상대편을 배려해서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선물이에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아들이라도 보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벌써 예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준비시켰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된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성탄절이 돼서 갑자기 카드 한 장 어서 사다 보내고 나 선물 보냈다고 그러지 마세요. 준비된 선물이 아닌 것은 그건 정성이 없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선물로 줄 때에 내가 받을 손을 비어야 됩니다. Empty hand, 빈 손을 가지고 있어야 주신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아직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결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죽게 하러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된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가장 적합한 선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 난 밥이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남편이 필요하다, 자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자주 말씀드렸죠.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사권 80장을 썼어요. 두꺼운 책이죠. 사권 80장을 쓰는데 1권 1장 1절이 뭔고 하니 신지식, 하나님 지식.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알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우리는 죄인이고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데 예수가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도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 문제가 있어요. 심리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아주 의젓하게 앉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많은 시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문제가 풀려지질 않아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푸시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좋은 상담자를 통해서 풀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개인이나 단체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예수님에게서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가야만 우리가 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 주신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다. 킬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부모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의 한 변태에 불과하다. 부모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의 변태성을 가진 사랑이라고 했어요. 부모 사랑이 끝없는 사랑인 것 같고 무한한 사랑인 것 같으나 그것도 이기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로스나 필로스나 혹은 스톨게의 사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심신을 치유시키는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인데 어떻게 기념할까요? 3.1절 기념식에 3.1절을 회상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기념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안식년을 받아서 이스라엘 탄투어 에큐메니칼 인스튜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있는데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유월절 절기가 돼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나 보자 해서 유대인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참석을 하고 놀랐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는 걸 잘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래도 기록해놓은 것은 읽을 수 있잖아요. 주보에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그 랍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었습니다. 20세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자기들의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기념을 그렇게 하는구나.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이게 잘못 읽지 않았나 또 읽어보고 다시 또 봤어요. 그 주보를 집에 가져와서 사전을 찾아서 다시 봤더니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에 애굽의 종살이 했던 것이 그때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살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기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신 주님의 몸이에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말은 내가 거기에 연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메모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참을 하고 내가 살을 찢기우고 내가 피를 흘릴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는 아름다운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떡 위에 손을 놓고 주 앞에 비옵나니 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어 이 떡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든지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성찬떡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말고 손에 떡을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심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살을 찢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어 주여,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못을 받으신 거예요. 오 주여, 나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기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떡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를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이 잔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오니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믿음으로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비로운 체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잔을 받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앞에 놓으신 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무엇보다 결심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믿음으로 이 잔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잔을 오른손으로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